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함께 나누는 시종일관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만을 의지하여 영육간에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는 천국 복음을 이 땅에서도 우리 각 사람이 풍성히 누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시간으로 지난 9월 14일이었죠. 오전 7시 13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한때 75만 명의 성도수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지상 최대의 교회를 이루신 조 목사님이 남긴 신앙 유산은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의 공로를 한국교회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 목사님이 장례는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다 그분의 소천을 정말 아쉬워하면서 한국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와 우리 한인들이 조 목사님이 남긴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그분이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5대양 6대주에 더욱 온전히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 목사님은 한국에서 대단한 목회자이셨습니다. 장모님이셨죠. 최자실 목사님과 1958년 불광동의 천막교회를 5명의 성도들과 개척한 후에 3년 만에 500명으로 그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후에 허벌판이었던 여의도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독교회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을 연분연 뭐 1,000명, 2,000명 는 게 아니에요. 만 명, 2만 명이 아닙니다. 연분연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면서 지상 최대의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동시에 사회구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불우청소년과 무이탁노인을 위한 복지타운을 건립하고 굿피플을 통해서 빈곤대치와 아동보호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셨습니다.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5,000명을 수술을 도왔고 2007년에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서 평양에 신장병 전문병원을 착공하기도 하셨습니다. 조 목사님은 한국에서 엄청난 목회자 패스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 크게 알려지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미국 TV에서 어떤 채널 중에 하나에서 조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아주 시골에 살았었는데 한국이 사우스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어떤 백인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Do you know Paul 영기초? 아니, 시골에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글쎄 그냥 한국보다도 해외에서 훨씬 더 그분은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해외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번 보는 사람 없잖아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비견될 정도로 더욱 그렇게 해외에서는 영향력 있는 preacher, 전도자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지구를 120바퀴 돌 정도로 약 70여 개국 이상 천하를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그 인파가 몰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치고 또 귀신이 쫓겨가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집회는 레전드였죠. 그 진짜 전설적인 집회였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집회 때에는 종교 집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려 150만 명의 청중이 모여서 단상까지 자동차로 갈 수가 없어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감히 제가 부족하지만 단언컨대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조용기 목사님과 비교될 만한 단일교회 패스터는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운동과 구역조직이라는 소그룹 운동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이 세상 수많은 교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가면 다 있잖아요. 뭐 셀이 있고 무슨 구역이 있고 순이라고 또 있고 뭐 목장 조직들 이런 모든 조직들은 모두 조용기 목사님의 구역 조직이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메가처치로 부르잖아요. 성도 수 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치고 조 목사님의 성령 운동이나 혹은 이 소그룹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는 일도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같은 한인으로서 어떻게 일 개인이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기서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신앙의 능력과 생명은 이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실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 하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냥 그때 뭐 아리스토텔레스 아실 거예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기원전에 활동했었고 기원 후 예수님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 성경 신약 성경 시대에는 뭐 스토아 학파라 할지 또 에피크로스 학파라 할지 이런 학파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 신앙이 들어갔을 때 예수 신앙에 대한 잠깐의 좀 착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혼돈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신앙을 때로는 어떤 숭고한 가르침으로 가득한 철학이나 신학, 신에 대한 학문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들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도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좀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누구 말이 더 그럴듯한지 누가 말을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말을 지혜롭게 설교를 잘했는지 그렇게 서로의 말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예수님 말씀까지도 함께 놓고 그렇게 편을 가리고 그렇게 당을 지어서 분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신앙은 철학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신앙의 사변적인 철학이요 어떤 고매한 가르침이었다면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와 같이 뭐 4대 성인 중에 철학자 중에 한 분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신앙이 일종의 종교였다면 내 종교 중요한 것처럼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등등 남의 종교도 존중해 줘야 할 겁니다. 물론 예수 신앙 안에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신앙은 철학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신앙은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신앙은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하셨던 일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입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preaching, 전파하시고, 셋째는 healing.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이 세 가지 사역에서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율법학자도 흉내낼 수 있는 일이에요. 훌륭하게 잘해냈습니다, 저들이.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말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야 누구 말이 더 훌륭한지 이렇게 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그 정도 얘기들은 다 하던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웬만한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들은 거의 비슷하게 다 흉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신앙이 없어도 해마다 수만 권들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책 읽어보면 정말 한 줄쯤은 누구나 다 한 줄 이상이겠지만 그 안에 보면 누구나 다 말은 그럴듯하게 지혜롭게 들을 만한 내용들이 책 한 권은 다 있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말은 그럴듯하게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득력 있게 지혜롭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재능 있고 똑똑한 인간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일입니다.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일이고 다리 장애인이 고침받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한마디로 인생의 팔자 고치는 일은 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다 고통하면서 살다 죽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치유하고 영원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종교인도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변적인 철학이나 일종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신앙은 모든 인생을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강건하도록 영육간에 완전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우리 모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내용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예수 신앙이 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순복음 교회가 오늘날처럼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성장해서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요. Full Gospel Church라고 하죠. 이게 미국의 Assembly of God Church하고는 좀 달라요. 미국 내에도 Assembly of God, 미국 순복음이 있어요. 여기 Promise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근데 이거는 Full Gospel이에요.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리고 조 목사님도 사실 Assembly of God에서 이제 신학교 공부하시고 되셨지만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런 얘기를 하자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full 영어로는 이게 Full Gospel Church입니다. 이 순복음 교회는 조영기 목사님 자신의 성령 체험 그리고 신앙 체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조 목사님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17살 때까지 늘 부두가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주경 야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그만 이제 몸을 너무나 혹사한 나머지 폐결핵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피를 토하게 됩니다. 피를 토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가 이제 반지나 뭐 팔아가지고 다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에게 검사를 받은 겁니다.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고 나서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살아봐야 이거는 3개월에서도 6개월밖에 못 산다. 적게 살면 3개월 그리고 좀 더 산다면 6개월.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진단을 받은 거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 가망이 없으니까 뭐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그저 집에 가서 좀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돌려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들은 다 낮에 일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이게 누워 있는 것도 아마 이 폐결핵이 그렇게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누워 있는데도 이 숨을 쉬는 게 너무나 숨이 차고 가빠서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벽에 기대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죽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죽음이 그냥 딱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와주면 너무 좋은데. 죽음이 이제 3개월, 6개월 이제 천천히 오는 거잖아요. 나는 죽는 거고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대대로 불교 집안인지라 부처님 살려달라고 또 나름대로 부처님께 빌고 염불을 하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자 너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됐대요. 교회 한번 가본 적 없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은 적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꼭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고백했대요. 근데 그거 며칠 후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항상 예전에는 문을 열고 살았잖아요. 열린 대문으로 누구 한 사람이 쑥 들어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축호 전도하는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러 들어와가지고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힘들어 죽겠고 그리고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우리는 불교 집안이라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고 했더니 상대가 하는 말이 이 말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하면서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성경책을 받아서 처음부터 처음에 딱 펼치면 우리 창세기 나오잖아요. 이제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하니까 전도자가 창세기부터 읽어가지고 계시록을 읽을 때까지 가만 보니까 그대가 살아있을지도 알 수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읽으면 안 되니까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현명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의 말에 따라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마음의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감동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그 여자분이 전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나병 환자, 소경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거두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이고 예수님은 모두가 다 가만 보니까 온통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불교와 같은 사유 종교로는 도저히 죽어가는 폐병 환자인 자신을 살릴 수가 없었는데 불교는 단지 이렇대요. 그냥 아유 폐병 걸렸어요. 아유 참 안 됐네요. 아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러면 그냥 요 생은 여기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후생에서 좀 이렇게 좋은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좋은 부모 밑에서 이제 이게 이제 위로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폐병 환자인 자기를 그렇게 대대로 믿었던 불교는 조금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은 늘 그를 찾는 모든 병자들을 다 구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뒤로 미룰 것도 없이 뭐 이렇게 전생이고 후생이고 말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순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됐대요. 주님이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여자분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해줬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더래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기뻐지면서 이상하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어지더라는 겁니다. 일을 갔다 오시는 어머니가 뭐 갑자기 아들이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니까 너무 이상해서 얘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너 왜 이러니? 그랬을 때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자기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이 떠나가고 밥맛이 생기고 마음이 기뻐서 견딜 수 없이 그때부터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처음 보는 성경책이 아마 우리가 불경을 봐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전혀 불교인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게 성경에 뭐가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아마 성령님이 역사였겠죠. 글자가 살아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구절도 읽기 전에 너무나 복받치는 감격에 눈물을 쏟으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1년 만에 완전히 폐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책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동일하신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 아침에도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병으로 고생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지금 이 아침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선포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고치고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결국 감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은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늘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그렇게 영육간에 완전한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라 함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난한 그 사람을 누가, 옛날에 그런 말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나라님도 어떻게 구원할 수 없다고. 나라님도 할 수 없는 그 가난을 해결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나타나신 것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은 흉내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다 뭐 성경을 인용하면서 다 흉내를 냈다고요.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책을 누구든지 쓸 수 있을지는 몰라요. 좋은 얘기 한두 마디씩은 다 지혜로운 말,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말. 그러나 아무도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 그 능력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옥중에 갇힌 세례 요한이 아마 의심이 생겼는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임을 구구절절히 지혜의 말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설명하지 않았다고요. 지혜의 말로. 그러니까 뭐 어떤 철학적인 사변적인 그런 뭐 이렇게 한번 들으면 와 깨달음이 확 밀려오는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신앙은 어떤 철학적인 사변이나 심오한 종교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가말리아 문화에서요, 수삭을 안 배웠겠습니까? 말하는 법을? 웅변을 안 배웠겠냐고요,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1절, 2절, 3절에 누구보다도 말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거. 사람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사람의 말 듣으러 오셨어요.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예.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강대상에서 자꾸 그런 말들이 많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들어보면 아 이게 부처님 스님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들. 예. 들을 때는 뭐 좋을지 모르지만 무슨 인생에 보탬이 되겠냐고요. 근데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신 건 능력으로 하고 애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성령이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말하려고 애를 썼던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거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성령이 나타나신 것과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과연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볼 때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작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변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 이 좋은 말씀. 우리가 때로는 그런 실수를 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어느 목사님 설교 좋더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변적으로 들은 게,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실 그 안에 능력이 안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뉘어서 분쟁하게 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신앙을, 자신들이 들은 복음을, 또 주의 종의 메시지를 철학적 종교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를 분석하잖아요. 네 사람 설교를 갖다 나눠놓고, 아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이분이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누구에게 더 은혜 받아서, 이런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 내의 분쟁도 다 교인들이 복음을 그냥 사색적으로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신앙은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믿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온갖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어둠과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몸으로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왜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저는 사형리를 전할 때마다 가장 소중한 게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게 종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저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그 계획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믿어야 된다, 거기까지가 다 그냥 이론이고요. 사실 중요한 건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은 그래서 뭐, so what? 그대 인생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2000년 전에 함께 하시는데 정말 나의 홍해는 갈라졌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주님 앞에 오실 때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냥 주님 앞에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나의 홍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할 때 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오늘 이 시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지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여러분 만나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 그 예수 믿는 맛이라는 거. 그냥 들어와가지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오늘 무슨 말 들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이 자리까지 앉아있냐고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든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고 정말 참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세요. 결혼을 하신 여성분이 계세요. 제가 잘 아는 분이신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니까, 예전엔 그랬었잖아요. 오래전에는 다 중매결혼인데 부모들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딸하고 어느 아들하고 그냥 결혼해 하면 이제 이렇게 결혼이 되는, 그래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딱 보니까 이게 첫날부터 이제 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아들 아이셋을 낳았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정신이 좀 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셋을 낳고 이제 남편을 병원에다 이제 막 모셔두고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옛날이었는데 한 40년, 5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4, 50년 전. 예. 근데 이게 새 아이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들 둘은 괜찮았었는데, 또 딸 하나가 또 정신이 또 이렇게 약간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을 갖다 혼자 일하면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정말 울면서 이제 친척 집에 맡긴 겁니다. 뭐 누가 예전에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눈칫밥을 먹은 거죠. 두 아들이다. 그리고 딸만 붙들고 살았어요. 딸만 붙들고 어떻게 해서 밥 먹고 살자. 예.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이었는데 이제 독실한 불교 가정이었으니까 뭐 늘 부처님 앞에 나와서 염좌를 굴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 도와주세요. 막 탑돌이도 하고. 근데 인생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이제 진짜 부처님 말씀은 딴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내 생에서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생의 그냥 팔자는 그냥 팔자대로 살아가는 게 마음 편하게 사는 팔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고생고생 내 팔자나 이러려니 하고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교회 가면 달라질 수 있다. 팔자가 변한다고 하더라.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이분이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교회를 나간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순복음교회 얘기니까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이 여성분이 이제 천국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절망과 사망 권세를 다 십자가에 지시고 가신 분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십자가로 우리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저주가 그분에게 옮겨가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거 진짜 복된 뉴스예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어떤 종교에서도 들을 수 없어 누구 철학자들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얘기를 교회에서 이 천국 복음을 듣는 겁니다. 사람이 급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들이 들려요. 필요한 얘기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대부분이 그냥 잘 안 들리는 까닭은 내가 어쩌면 피로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절박한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병자에게는 병든 자를 고쳤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우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신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내 인생이 진짜 어떻게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지 미래 깜깜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던 겁니다.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저희 예전에 순복음교회 철야기도 갔다 깜짝 놀랐어요.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밤을 세워서 두 손 들고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인생이 절박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밖에는 해결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큰아드님 제가 아는데 그 큰아드님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9급 공무원 시험을 받을 볼 정도로 사실 교육이라는 게 별로 받은 것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9급 공무원 시험 받아서 합격했지. 그 다음에 동생분은 인하대학교 공대 들어가시게 됐지. 근데 그 뭐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아니 형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래서 자식들의 길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놀랍게도 정말 신앙 좋은 효부 며느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며느리들이 또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남편들을 또 그 부족한 남편 이렇게 좀 창피하다고 또 공부 더 하겠어요. 다 박사들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그리고 그냥 생활이 그렇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한국에서 그 친척 가운데서 가장 못 사는 집이었거든요. 여기가 가장 잘 사는 집이 됐어요 나중에. 그리고 정신병동에 입원했었던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함께 생활하다 먼저 평안히 천국에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장애인 딸보다 하루 더 늦게 죽는 것을 소원으로 알고 사셨는데 그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고 또한 그분 스스로도 권사님 되셨는데 나중에 주 안에서 눈을 감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 신앙은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뭐 들을 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복음밖에는 없어요. 예수 복음, 예수 신앙은 오늘 성경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혼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요 어제 18일 조용기 목사님의 장례 예배가 엄수되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 과연 진짜 예수 신앙인가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영혼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의 완전한 구원. 그분은 늘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들어서 크게 사용해 주셨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죠. 사람들은 조 목사님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전파되는 천국 복음을 듣고 낫 예시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금 이곳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already 지금 바로 이곳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맛보고 확실한 예수 구원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조 목사님의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한인들에게 남겨주신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라는 이 소중한 신앙 유산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소중한 신앙 유산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예수 복음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천국 복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천국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내가 느낀 체험한 그대로 온 세상에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예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 주의 축복을 누리며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